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이은태 목사님은 뉴질랜드에서 오셨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인터내셔널 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저서가 있습니다.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마 들어오시다가 보면은 책을 이렇게 펼쳐놓은 곳이 있을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감동이 되시면은 사시고 안 그러면은 안 사셔도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 저에게 목사님 시간을 조금 많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많이 체험하시고 또 이것을 꼭 간증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박수로 우리 이은태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드림교회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이 한 5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민입니다.
아마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돈입니다. 그런 사람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혹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대한 분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더욱더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는데 그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인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베푸며 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그분의 삶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5월 12일 저녁 6시 잠실의 한 교회로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아이와 함께 온 주부, 훌쩍 성장해버린 청년들, 아직 애진 모습의 대학생들까지 친구는 제각각이지만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다. 그리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 사람, 이 회사의 주식자인 이은태 목사. 이들이 만난 곳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였었다.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자녀들, 따뜻한 형편에 해외로 나가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 그때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던 이은태 목사가 이들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주었다.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간 곳에서 아이들은 영어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 영어 수업이 없는 주말이면 아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갔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파티도 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아이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일이었다.
뉴질랜드 먼저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였고요. 또 무엇보다도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 목회자 자녀들을 정말 자식처럼 또 돌봐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 가운데 저희도 참여시키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저희의 믿음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힘들 때마다 그때 이렇게 이준해져 있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참 힘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거기서 사귀었던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또 많은 좋은 분들이 항상 좋은 말 힘이 되줄 수 있는 말들 해주시고 항상 좋은 말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힘이 돼서 이렇게 사회생활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은태 목사는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아들입니다. 이낙인 가난.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좋았다.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는 건 죽기보다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주셨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섰다. 38살의 나이였다. 목회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여러분도 내 영어 실력을 알잖아.
이자립교회 자녀들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그렇게 시작됐다. 죽어도 목사가 되기 싫었던 청년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됐다.
목사님 저 은비예요. 지금 두바이에서 이렇게 승무원을 일하면서 다양한 외국 학생들을 매주 접하는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에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승무원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서 저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국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믿음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뉴질랜드에서 왔습니다. 뉴질랜드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혹시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거의 안 갔다 오셨네요. 꼭 한번 가셔야 됩니다. 이 뉴질랜드는 마지막 남은 지상 낙원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이라고도 그러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뭐 어느 한 곳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 전체가 다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요.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남한의 한 3배 정도 돼요. 꽤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인구는 450만밖에 되지 않아요. 부산 인구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도시를 잠깐 벗어나면 사람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뉴질랜드를 보면 항상 이 시편 23편이 생각나요. 푸른 초장에 아름답게 뛰어노는 이 양떼들, 이것은 뉴질랜드 가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재산이 넘치나이다. 제 은혜가 넘치나이다. 부모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말이지. 이 뭐니를 목자로 삼고 돈 된다면 만사 제쳐놓고 돈 따라다니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 돈 몇 푼 된다면 주일날 주일 성수도 안 해요. 돈 벌러 쫓아다니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돌보려고 하지 말아요. 아무리 어미 양이 새끼 양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도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이게 비참한 거거든. 늑대와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도 여러분이 절대로 자식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사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일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우리 삶에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넘친단 말이죠. 믿습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일생에 참 목자가 되셔서 제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참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적의 감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간 지가 지금 19년 됐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가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인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갖다 바치셔가지고 제 삶에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귀가 아프도록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꼭 한마디를 더 붙이시더라고. 주의 종 안 되면 벌 받는다. 그래서 사실 참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의 종이 돼야 되는지 알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우리 반에 아이가 몇 명인지 아세요? 주일학교 우리 반 아이가 40명이 넘었어요. 뭐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웬만한 개척교회보다 컸단 말이죠.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제가 대학에 갈 무렵에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겨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 살아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기독교가 이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자꾸 믿어라 믿어라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서 교회 생활도 덩안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에게 오만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덩안시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우리 형 차를 몰고 나갔다가 그만 전봇대를 들이받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트럭 밑에 차가 기어들어가서 박살이 나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저를 책망했어요. 너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 맞는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저는 듣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엄청난 사고가 나는데 저희 형이 미국을 가신다고 공항까지 차를 좀 몰아라고 그래요. 사람이 다섯 명이 타고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싣고 우리 집 앞에서 차를 뒤로 빠꾸를 하는데 그때가 2월 달이었어요. 굉장히 추웠는데 차가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돌멩이 같은 게 걸려서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리 엑스레이트를 밟아도 꼼짝을 안 해요. 우리 옆에 탔던 사촌 자형이 아, 내가 내려가보겠다. 그럼 제가 못 내려가게 했어요. 아니, 날이 이렇게 추운데 뭐하러 내려가시냐고. 차를 내가 앞으로 빼서 다시 한번 힘차게 넘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속력을 내서 넘어가는데 차가 뒷바퀴가 요동을 치더라고요. 넘어갔어요. 앞바퀴도 요동을 치고 넘어갔어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사촌 자형이 차를 잠깐 세우라고 그래요. 도로에 뭐가 깔려있다는 거 봤더니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깔려있는 거. 머리 위로 앞뒤바퀴가 다 넘어가 버려요. 저는 근처에 가질 못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대문을 발로 차면서 사람이 죽었다고 외쳐대는데 저희 사촌 자형이 이렇게 가서 보더니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봤더니 얼굴이 피범벅이 돼 있는데 흰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 이 아이를 앰뷸런스에 싣고 급하게 병원을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 아무 탈 없이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 알코올로 피를 닦아냈더니요 얼굴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 있어요. 의사가 사흘을 지켜보자 그래요. 중환자실에 아이를 넣고 사흘이 지나야 살지 죽을지 알겠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저희에게 보여주셨는데 3주 만에 이 아이가 정상으로 퇴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현대 과학으로 이걸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의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냐 말이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제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바로 군대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일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군대에 3년 동안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제가 주의를 꼭 성수하겠습니다. 이런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요새 군대는요, 교회 안 가면 오히려 야단 맞을지 몰라.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건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는데, 그 3년 동안 일어났던 기적은요,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죽을만 하면 딴 부대로 옮겨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해서 죽게 되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3년 동안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역사는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시작하면 내일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이건 못하고 제 책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꼭 가실 때 책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3년 동안 하나님 은혜 중에 군 생활을 마치고 제가 하나님 은혜로 어디를 들어갔냐면 한전에 들어갔어요. 한전이 얼마나 좋은 직장이에요. 저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한전에 들어가서 한전 본사에서 제가 10년을 근무를 했어요. 제가 일평생 찢어지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받고 가난하게 살다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인 한전에 들어가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제가 다시 그 나이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엄두가 안 나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계속 저도 모르게 다시 세상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노래방도 따라다니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 몇 년을 참으시냐? 길이 참으시더라. 13년을 참으세요. 13년을 참으시다가 매를 치시는데 저희 가족이 여름에 휴가를 갔어요. 가서 해운대에 갔다가 해안도로를 밤에 촥 이렇게 80km로 달리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가 한 대 넘어와가지고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여러분 80km로 충돌하면 다 죽어요. 차가 지붕까지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때 제 무릎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저희 가족들은 약간씩 다치고 저만 무릎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대수술을 받고 그럴 수가 없어요. 다리가 구부러지지도 않고 완전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이 병원에서 걸어나가게만 해주시면 바로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걸 들어주셨어요. 6개월 만에 병원을 걸어서 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멘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들어야 돼. 제가요 너무 그때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나가게만 해주시면 신학을 가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걸어나가게 해주셨는데 찔뚝거리면서 이 장애 5급을 가지고 간신히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때 한 단어만 더 넣었으면 돼. 하나님 완벽하게 걸어나가게 해주시면 신학 대학을 가겠습니다. 아, 그 완벽하게를 빼가지고 말이지. 응?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대원을 찾아갔어요. 신학을 하려고 갔더니 이 신대원 준비하려고 책을 달라고 그래. 책을 얼마를 주냐. 산더미같이 줘요. 응? 책을 딱 받는 순간 바로 포기해버렸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응? 제가 무슨 재주로 신대원을 가요?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응? 젊은 아이들도 대학을 나와서 삼수사수해서 간신히 들어가는 신대원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책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로 포기하고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해야지 고생도 안 하고 내도 좀 덜 맞으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참 연구를 했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외국을 가자. 외국 가서 외국 선교기관에서 일을 하면 선교지에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앉아서 컴퓨터 하나 두드리고 하면 벼락도 안 맞고 이 참 좋을 것 같아. 그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에 가서 입학허가서를 받아서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러 갔더니 그래요. 니는 뭐 다 늙어서 무슨 신학을 하냐. 신학하려면 한국에서 해라. 이러면서 가지고 있던 비자도 다 캔슬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3년을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뉴질랜드라는 땅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저는 이 뉴질랜드가 어디 붙은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니까 집 하나 있는 걸 팔아서 가족을 데리고 무작정 뉴질랜드 어느 신학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보내줘서 거길 갔는데 뉴질랜드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건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나이 40이 돼서 첫째로 영어로 이 공부를 한다는 게요. 너무 고통스러워. 저는 영어를 꽤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전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부서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잘 통했는데 뉴질랜드 가서 말하면 제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신학대학에서 자기 소개하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준비해가서 영어로 한참 소개하고 내려왔더니 그 학생들이 그래요. 아 자기 소개를 영어로 해야지 왜 한국말로 하냐고. 아 영어로 했는데 이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너무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 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집을 팔아가서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신자도 없이 축축한 카펫에서 2년 동안 그러고 살면서 과일 하나를 말이지 제대로 사 먹지 못한 썩은 과일 박스에 파는 거 주스 다 파먹고 이러는데도 돈이 줄어드는데 이게 신장이 멎는 것 같아. 이거 얼마나 하면 거지 되겠다. 그리고 제가 정말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선교센터에 일할 꿈을 갖고 왔는데 이 가능성은 0.1%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왜냐하면 선교기관들이 전부 다 열악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데인데 누가 나 같은 아시안을 월급 줘가면서 채용해 주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 이것까지 신학하라고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저에게도 주의 일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밤마다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5년 안에 너에게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겠다 그러시죠.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저도 못 믿어요. 그런데 밤마다 기도하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심장을 파고드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부터 입으로 시인을 해서 만나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영어 학교와 선교 센터를 세워주십니다. 제가 만난 사람마다 이야기했더니요. 다들 저보고 이렇게 맛이 갔다고 말이에요. 조그만 학고방 같은데 월세 사는 주제에 계속 그 소리만 하고 다니니 어느 여지사가 저한테 그래요. 정면에 대고 아이 왜 이러세요? 제가 좀 허풍 좀 떨지 마세요. 어? 자기 남편하고 똑같다 하면서 얼마나 무안을 주는지. 아, 제가 그때 받은 상처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주고 제가 시드니에 호주에 집회를 가서 이 여자는 그러고 시드니로 이민 가버렸어요. 제가 가서 물어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 한 간증 CD를 하나 주면서 여기에 당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꼭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그날 가서 그 남편하고 그걸 보고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저한테 호텔로 연락이 왔어. 꼭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는 절대 자기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말을 엿다우라 한다고. 또 싸우려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겠어? 학고방사하는 주제에 뭘 선교센터를 세우니, 영어학교를 세우니, 누가 믿겠어요? 3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3년이 지날 무렵에 느닷없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실버 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어? 이 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버 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 자, 첫째는 무슨 돈으로 제가 땅을 사겠어요? 집세도 내기가 어려워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자, 둘째는 이 실버 데일이란 지역이란 것이 우스운 곳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뉴질랜드 인구가 450만에 그리고 제일 큰 도시가 오클랜드인데 인구 13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실버데이단 지역이 어디냐면 오클랜드에서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30분을 달려야 돼요. 허벌판을 달려야 돼요. 이 실버데이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푸른 초장이, 끝이 없는 푸른 초장이야.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소와 양들이 좀 뛰어놀고 있어. 여기에 땅을 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밤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견디지 못해서 갔어요. 여기다가 무슨 영어학교를 세워주실라나? 그래서 영어학교를 세울 만한 한 2,000평 되는 땅을 찾으러 다녔는데 없어요. 그런 땅이. 그 땅을 찾다가 구하질 못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나라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땅을 개발하는 업자예요. 너가 왜 여기서 땅을 찾냐?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싶다. 크찬 학교를 세우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지금은 그런 땅이 없지만은 언젠가 땅이 나면 연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고 돌아왔어요. 와서 저는 몇 달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당장 실버되래. 지금 당장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전화가 한 통 왔어. 바로 그 개발업자예요.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너희들이 찾는 너무나 좋은 땅이 나왔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급하게 가서 땅을 봤는데요. 땅을 보여주는데 제 눈에 끝없이 펼쳐지는 땅이 있는데요. 제 눈에는 그게 에덴 동산으로 보여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희는 몇천 평짜리 땅을 찾았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땅이 몇 평이냐? 17만 평이야. 끝이 없는 푸른 초장이 보이는데요. 그 주인이 그 땅을 그 당시에 200만 불에 팔려고 해놨어요. 그 당시 환율로 하면 한 12억 정도 됐어요. 그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이 땅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니까 땅을 계약하라고 그래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돈으로 합니까?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때 이 땅 주인이 희한한 제안을 해요. 너희가 만약에 이 땅을 사게 되면 2년 뒤에 갚도록 해주겠다. 2년 뒤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사겠다. 단돈 1불도 깎지 않고 이 언컨디션이라고 그래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겠다. 사인을 했어요. 12억 200만 불 주겠다. 그리고 땅을 계약을 해놓고 왔는데 제 주위에 뉴질랜드 친구들이 그래요. You are crazy. 네가 미쳤구나. 네가 어떻게 미치지 않고 그 허허벌판에 땅을 살 수가 있냐. 그 땅이 개발되려면 50년도 더 걸린다. 그래서 러비시 쓰레기 같은 땅을 왜 사냐. 여러분 누가 봐도 그건 50년 돼도 개발도 안 돼요. 그 허허벌판에. 그런데도 제 마음에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이제 땅을 갚아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10개월이 지날 무렵에 느닷없이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희가 가진 땅을 팔으라는 거예요. 땅을 팔으라고 그래. 자, 여러분 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나. 1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 같죠? 응? 별로 안 같으신가 보네. 자, 여러분 저 땅이 보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근데 저 위에 아주 판판한 땅이 2만 평이에요. 그리고 저 밑에 좀 꺼진 땅이 15만 평인데 우리가 살 때에 이 밑에 꺼진 15만 평을 100만 불, 또 위에 반듯한 2만 평을 100만 불, 이렇게 해서 200만 불에 내놨는데 저희가 그걸 다 샀거든요.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 밑에 15만 평 땅을 팔으라고 그래요. 응? 얼마 줄 건데? 그랬더니 400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400만 불의 땅을 팔면 땅값을 갖고 얼마 남아요? 여긴 수준이 확실히 높으시네. 200만 불이 남아요. 그것도 뭐가 남아요? 땅이 2만 평이 남아요. 200만 불이면 그 땅을 팔 시점에 환율이 올라가지고 이미 200만 불이면요. 그때는 18억이 됐어요. 18억이 되어버렸어요. 빚이. 늘어났지 그만큼. 그런데 이 땅을 16억이 됐구나. 그때 환율이 800이니까 826. 16억이 됐는데 자 그러면 200만 불 땅값을 갖고 200만 불이 남았는데 한국 돈으로 얼마가 남는 거예요? 응? 16억에서 땅값을 갖고 나면 응? 별 소망이 안 보이시네. 16억에서 땅값 제가 참 계산을 잘못했구나. 죄송. 아니 환율이 이제 800원일 때 8이 16이잖아. 그렇죠? 16억을 갖고 나면 4, 8이 30. 그러니까 땅을 32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32억에서 16억을 갖고 나면 16억이 남아요. 돈이 16억이 생기고 땅이 2만 평이 갑자기 생기는데 가슴이 떨리겠어 안 떨리겠어? 막 너무 떨려가지고 도대체 말을 못하겠어. 떨고 있으니까 자꾸 땅값을 더 주겠다고 그래. 430, 450, 나중에 490까지 주겠다는. 그때 저희 직장에 있던 그 뉴질랜드 매니저가 그래요. 너 당장 팔아라. 너 이거 지금 안 팔면 10년 안에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빨리 팔아라. 근데 제가 선뜻 답을 하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의 땅이니까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그 밤에 기도, 하나님 이걸 얼마에 팔까요? 밤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금액이 780만 불이에요. 780만 불이면 63억이에요. 여러분 이 100만 불짜리 땅을 10개월 만에 780을 내놓으라면 어떤 사람이 그걸 주겠어요? 저도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거 괜히 했다가 유아 크레이지 하고 가버리면 끝난단 말이지. 얼마나 밤새 한잠을 못 자면서 기도하고는 그 다음날 용기를 내서 제가 780을 받으시라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제멋대로 깎아줘버렸어. 우수리는 깎아서 80만 불 띄어내고 700을 내라. 700을 주든지 아니면 다시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날 밤에요. 제가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땅이 10개월 만에 정확하게 780만 불에 팔렸어요. 780만 불. 정확하게. 80은 또 어디서 생겼냐. 제가 780을 받았다고 우리 회계사한테 막 아쉬워했더니 그분이 그래.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아 목사님 정확히 780에 받으셨네요. 왜냐하면 700만 불 플러스 GST 세금을 그쪽에서 내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 가격은 정확히 780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 같은 아무 쓸모없는 그 땅을 10개월 만에 63억에 팔아주시더라고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선교센터를 살려고 빌딩을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리 다녀도 한 50억을 가지고 빌딩을 살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못 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멋진 빌딩으로 인도하시는데 자 2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11층 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유리 빌딩이에요. 지금 떴나요 사진이? 자 2번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11층짜리 빌딩. 저 빌딩이 우리가 갔을 때에 주인이 팔려고 내놨는데 이분이 벌써 10년 전에 100억도 더 주고 산 빌딩이에요. 우리 뭐 한 50억도 채 안 되는 돈을 갖고 저걸 살려고 갔더니 무슨 재주로 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저 빌딩에 손을 좀 봐주셨더라고. 어떻게 손을 보시냐면 저 빌딩에 세입자를 다 쫓아내버렸어요. 3년 동안 저 빌딩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견디다가 못해서 저걸 헐값이라도 팔려고 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걸 얼마에 사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얼마에 오파를 내야 되나요? 주인은 1,000만 불 이하는 죽어도 안 판다는데 우린 가진 돈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700에 오파를 내라고 그래서 그걸 오파를 내더니 부동산이 가져가질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간절히 애원을 했어요. 제발 한번 갖다 달라고. 그런데 저게요. 결정을 못하고 새벽 2시에 저한테 팩스가 왔더라고. 주겠다고. 700만 불에 저 빌딩을 주셨는데 저 빌딩을 사서 갔는데 얼마나 놀란 기적이 있냐면 저 빌딩이 텅텅 비어있는데 저 빌딩에 한 층에 뭐가 있었냐면요. 영어학교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이 영어학교를 세운다는 건 일반 학교 세우는 거 똑같아요. 몇 년 동안 수억을 들여서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해요. 저 학교를 세운다는 건. 그런데 중국 사람하고 뉴질랜드 사람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몇 년간에 걸쳐서 수억을 들여서 너무너무 멋진 영어 학교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학교도 하나님께서 손을 좀 봐주셨더라고요. 그 학교에 학생이 한 200명이 넘던 학교인데 저희가 빌딩을 사서 갔을 때 학생들을 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시고 50명도 안 돼요. 렌트비를 낼 수가 없는 견디지 못하는 저희 보고 이 학교를 인수하지 않겠냐 그냥 주다시피 줘버렸어 저희를.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영어학교와 선교센터를 세워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 빌딩을 받고는 제일 먼저 제가 한 것이 이 빌딩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빌딩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이걸 붙이려고 하는데 이 나라 빌딩 매니저가요. 큰일 난다고 막 난리가 나지. 이 나라 법에 너는 이 호텔에 끌려가고 벌금 물어야 된다. 왜냐면 이 현관은 세입자들이 서는 공간이지 주인이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끝까지 붙이라고 했더니 이 빌딩 매니저가 소리 지르면서 붙이려면 네가 붙이라 하면서 지는 못 본 척 하겠다고 도망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다 붙였어요. 자, 한번 보시면 3번 그림 보시면 우리 빌딩의 현관이에요. 자, 4번에 보시면 정면에 딱 들어가면 이 빌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쳤다고 붙여놨어요. 저거 붙인 지 지금 10년이 더 돼도 어떤 놈도 저한테 시비를 안 걸었다 이 소리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 6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학교 하나님 주신 우리 학교의 교직원이 한 30여 명 되는데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선교지에서 10년씩 근무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지 그거는 추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7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뉴질랜드가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독교인이 5%도 안 돼요. 너무너무 열악하고 이 선교단체들이 공장 뒤편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선교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빌딩 우리 선교센터로 주셔서 여기에 선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를 만들어가죠. 지금 몇 개 기관이 우리 빌딩에 들어와 있냐면 국제선교센터 16개가 들어와 있어요. 16개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다 무상으로 주고 관리비까지 우리가 다 대주고 마음껏 선교하라고 이렇게 선교센터를 세웠는데 이제 문제가 빌딩을 인수하고 났더니 문제가 뭐냐면 빌딩이 다 비어있잖아요. 텅텅 비어서 관리비만 1년에 몇 억을 나가고 또 학교를 주셨는데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마이너스 가네. 우리 빌딩 매니저가 야 이거 얼마 안 가면 부도나겠다. 큰일 났다. 광고를 좀 내보자. 세입자를 구해보자. 여러분 3년 동안 빈 빌딩에 세입자를 어디 가서 구하겠어? 신문에 뭐 광고 낸다 그게 오겠어요? 2만 5천 불 들여서 광고를 내자고 그래요. 제가 그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분인데 이까지 세입자 하나 안 보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단돈 1불도 쓰지 말고 기다려.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정확히 딱 한 달. 한 달 만에 8개 전청이 한순간에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국가기관들을 끌어다가 거기다 다 넣어버려요. 인생이 들어오고 시청이 들어오고 갑자기 그 빌딩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갑자기 빌딩의 가치도 몇 배나 뛰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1년이 지날 무렵에 제가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하나님 원에서 감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빌딩 하나 가지고 되겠냐. 내가 하나 더 줄게. 1년 만에 정확하게 1년 만에 8번 사진 보여주시면 10층짜리 빌딩을 또 주신 거예요. 그 마누카오 씨라는 곳에 제일 큰 빌딩을 두 개를 다 주셨는데요. 저 빌딩에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저 빌딩을 우리가 살 때 누가 저 빌딩을 사용하고 있었냐면 그 나라 국세청이 반을 사용하고 있다. 반은 비어있고 반은 서는데 국세청이 딱 3년 임시적으로 들어와요. 임시적.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제 땅을 사서 4억을 건설하는데 조감도를 가져와서 보여줘요. 이 빌딩이 완성되는 3년까지만 우리가 잠시 머물겠다. 제가 이 빌딩을 살 때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저거 사면 너 망한다 말이지. 3년 뒤에 저 빌딩이 텅텅 비는데 어떡하려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하냐. 그래서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때 제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국세청이 나가길 어딜 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어딜 나가냐고. 조감도 그려놓고 뭐 땅 사놓고 난리 치는데도 저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나가.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났더니 저 국세청이 저희를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5년만 연장을 해달라고 그래요. 5년만. 그래서 5년을 연장해줬더니 1년 뒤에 또 찾아왔어요. 와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이 빌딩을 우리가 다 쓰겠다. 전체를 다 쓰겠다. 몇 년 동안? 21년 동안 쓰겠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세청을 저 빌딩에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21년 계약을 한 거예요. 저 빌딩에서 1년에 몇십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성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국세청은 뉴질랜드가 멸망할 때까지 안 망하는 기관이에요. 마음껏 성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그 죽어가던 도시 사람 구경을 못하던 도시가 저희가 간 뒤에 지금 뉴질랜드에서 최고로 번하고 최고로 발전하는 도시로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빌딩을 주셨을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입주하는 날 그 빌딩을 인수하는 날 멋있게 간판을 만들어 이 빌딩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칩니다. 이걸 붙이자고 우리 빌딩 매니저에게 이야기했더니 이놈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이걸 붙이냐. 여기는 정부기관이야. 정부기관에 이런 거 붙이면 너 당장 고소당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다 나갈지도 모른다고 겁을 주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몰래 이 입주하는 날 아침 일찍 기술자를 데려가서 내가 아침 일찍 가서 그걸 딱 붙이는데 그날따라 이 빌딩 매니저 놈이 일찍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는 막 욕을 하면서 막 큰일 났다고 막 삿대질을 하는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러 딱 한마디 했어요. 쉬어라. 입 다치고 꺼지란 말이야. 그래서 붙였어요. 정면에 환하게 보이게 라이트를 달아서 붙여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9번 사진 보시면 이 빌딩 현관에 들어가면 뭔가 보이죠? 10분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이 빌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지금 10년이 되도록 어떤 놈도 시비를 안 걸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지, 저 빌딩을 드나드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도록 우리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1년에 한국의 어려운 미자리교회 목회자 자녀들, 또 그리고 믿음은 있으나 어려워서 해외를 나가지 못하는 이런 대학생들, 신학생들, 1년에 몇 명에게 장학금을 주냐? 1년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줘요. 지금까지 몇 명을 교육시켜? 1,000명을 더 시켜, 1,000명. 이 많은 아이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저 신앙 훈련을 시키고, 언어 훈련을 시키고, 또 세계 각국에서 오는 이 외국 영혼들, 특별히 중국 아이들, 부잣집 아이들이에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변화된지 몰라요. 또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신앙훈련 받고 전부 다 아이들이 전부 다 선교사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21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또 남태평양에 어려운 그 너무너무 아프리카보다도 더 열악한 그 나라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빵을 나눠주고 또 약을 전해주고 또 거기에 복음을 전가하고 또 우리 교회를 짓고 다리를 짓고 또 양식들을 갖다 날라주는 그런 귀한 또 사역을 하고, 또 뉴질랜드가 이 무신론자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래서 저게 아울리치라고 노방전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두 시간 동안 찬양하고 또 악기 연주하고 드라마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이 소세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자, 23번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을 나타내는 저 태권도 얼마나 멋져요. 외국 사람들이 저걸 하면 굉장히 환호를 해요. 24번 사진 보여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아이들 저렇게 날아가지고 막 풍선을 터뜨리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근데 아무리 차도 풍선이 안 터진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발이 올라오면 손톱으로 쥐어뜯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것도 또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또 25번 사진 보시면 저 송판 이렇게 두꺼운 걸 막 발로 차서 깨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저 절대 안 깨집니다. 미리 다 깨가지고 테이프 붙여갖고 가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심시간에 이들에게 소세지 시절이라고 빵에다 소세지 넣고 또 음료수, 과일을 나눠주는데, 27번에 보면 이 점심시간에 이 소세지가 몇 개 나간지 알아요? 무려 1300개 나가요. 우리 아이들이 그 더운 데서 그걸 구워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1300개가 나가요. 1300개를 뉴질랜드 사람들이 다 먹었냐? 뭐 그건 아니고 우리 애들이 몰래 먹은 게 한 300개 정도 되지 않겠나. 어쨌든 이 뉴질랜드 땅에서 정말 세계 각국의 선교 이 리더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이 구약 시대에 일어날 기적이 어떻게 신약에 일어날 수 있냐? 너무너무 감격하네요. 여러분, 구약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격하고, 그 빌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무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증거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희가 32번에 보면 아까 저기 제가 간증한 것들이 CB에서 새롭게 하셔서 한 것들이 저 간증에 담겨있어요. 우리 또 학교에 모든 활동사항도 있고 한데 저게 지금 여러 개 나라로 지금 번역이 됐어요. 중국어로, 일본어로, 저 여러 나라로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저게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가실 때 저걸 꼭 가져가기를 제가 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저걸 무료로 항상 나눠줬었는데 한 사람이 막 100개씩 가져가고 막 이렇게 낭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에 1,000원씩 받으니까 꼭 저걸 가져가시고, 지금 저희 저 간증 DVD나 책은 전액 저희가 바누아투에 그 어려운 분들에게 식량을 사주고 의약을 사다 보낼 것입니다. 32번에 보면 저 감정 DV에 당기자는 33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하신 너무나 놀라운 역사들이 저 책 속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너무나 귀해요. 저 책이 나와서 벌써 5만 권 이상 팔려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여러분이 이제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글을 올려놨는지 많이 전도로 서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어느 장로님은 저 책을 선물로 한 권 받아서 읽고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건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너무나 귀한 선물이다. 이분이 그 자리에서 100권을 주문해가지고 모든 이웃에 친구들에게 저걸 다 나눠줬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증거하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갈 때 꼭 책을 좀 구입해서 은혜를 나누시길 바라요. 이 비용은 절 우리가 그 어려운 곳에 다 보내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를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단 말이죠.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관이 너무 잘못되어 있으니 물질관이 바로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희가 물질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물질에 대해서 회개하라.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잘 된다면 생명도 다 내어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내 자식이 비참하게 사는 걸 보고 즐거워할 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뭐 어쩌서 더 마음이 아픈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을 안 주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끝없이 구제해라, 선교해라, 어려운 사람들 돌봐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여러분 물질 없이 어떻게 돌보겠어? 어떻게 구제하겠냐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선한 행실을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죠. 내가 마음껏 줄 테니까 마음껏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평생 가슴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청지기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해야 할 청지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심지어 내 자식도 내 사업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잠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청지기는 절대로 자기 뜻대로 관리하면 안 돼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이 물질을 맡겨주실 때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맡겨주셨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물질을 어떻게 쓰도록 하셨냐. 자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은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석에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요 정말 정말 인색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구제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서는 데는 얼마나 잘 서는지 몰라. 내 자식 위해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설 때는요 달달달달달달 떨어요. 응? 저는 주위에서 너무너무 많이 봐서. 어? 여러분 물질을 바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복 내려주시나. 여러분이 그것만 되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살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려면요, 한순간에 부어주시오. 저는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부어주실 때 미니멈 50억씩 부어주시오. 50억씩 부어주시오. 10세를 못 내던 저희에게 지금 수백억을 쏟아 부어주시고, 응? 한번 주실 때마다 50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설려고 애쓰다 보면 막 부어주시고, 막 부어주신단 말이지. 응? 왜 물질을 안 주시느냐? 여러분이 그릇이 안 돼, 그럼. 응? 적어도 여러분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부어주신단 말이죠. 응? 당장 부어주세요. 응? 제가요, 우리 한국분들 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요새 보니까 특별히 이 명품 병들이들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제가 여기 좀 실례되지만은 이 집사님, 여집사님들 뭐 여자분들 다 그래. 요새 보니까 한국에 뭐 이 똥가방인지 뭔지. 응? 이걸 안 든 사람 거의 없어. 제가 한번 충격적으로 어느 누가 저 똥가방이 뭐 200만 원 한다고 이래.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2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냐. 저는 막 이게 너무 충격이야. 내 이웃들이 지금 한 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200만 원짜리 가방을 드냐. 저는 사실 제 마음에 붕괴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교회 가서, 어느 교회 가서 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가방에 200만 원 쓸 수 있냐? 근데 제가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린데, 어느 할머니가 제가 입말을 하는데 쭝얼거리더래, 옆에서. 아유, 저 목사님 세상 물정을 정말 모르시네. 그 200만 원이 뭘 근거라고? 이래요. 그래서 200만 원이 무슨 가방을 산다고? 이래요. 그 소리를 우리 아들이 이야기를 뭐야 그런 가방 도대체 얼마나 하는 거야.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백화점에 가봤어. 이 똥가방 가게에 가서 직접 확인해. 가방 얼마냐고 했더니 저한테 보여주는데요. 700만원 700만원. 그래서 제가 아 200만원짜리 있다는데 그랬더니 저를 어디 어두컴컴한 창고 같은데 가더니 그 사놓은 거 이게 200짜리 이거 요새 안 쓴다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고 을을 위해서 맡겨주신 물질을 갖다가 가방 하나에 몇백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구제선교 아무 하지 못해요. 첫째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 제가 한국에서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한국은 아껴 살려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아낄 수 있는 나라야. 또 화롭게 살려면 끝도 없고. 저도 한국에 나와서 이 뭐 그 나라에는 옷들이 안 맞으니까 한국에서 항상 사가는데 양복 하나요. 백화점에 가면 남자 양복 하나 40만원 100만원 막 이래요. 우리 동네 무슨 메이커인지 모르겠어. 거기 이렇게 철진한 거 파는데요. 양복 한 벌 4만원 밖에 안 해요. 4만원 밖에 안 해요. 여러분, 좀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아껴서 절약하고,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물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너희가 물질보다도 내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래,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해서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여러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셔요. 그릇이 되란 말이에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 수요 예배 나오고 설화 예배 나오고 세례기도 나오고 하나님 물질 좀 주시면 정말 이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물질 몇 푼 주시면 제가 볼 때 거의 뭐 한 90% 이상이 돌변하는 것 같아요. 응? 언제부터 그렇게 웰빙이니 골빙이니 해가지고 응? 주말만 보면 그냥 놀러 돌아다니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냐고 어? 여러분 자식이 물질 주는데 맨날 노름이 나고 술이나 처먹하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겠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정직이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왜 물질 안 주겠어? 하나님이 성질을 지으신 분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물질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리고 성경에는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심어야 돼요. 어? 심어야 된단 말이야.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배, 천배, 만배, 억만배 갚아주신단 말이죠. 제가요, 어느 교회 가서 제 간증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이 놀라운 기적들을 잘 이야기하네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어느 분이, 어느 권사님이 집회가 끝나 글을 올려서 오늘 이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았는데 자기가 너무 큰 걸 깨달았다는 거. 맞아. 열쇠는 기도밖에 없어. 기도를 해야지만 이 모든 게 해결된다. 제가 그때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고 쉬지도 않고 계속 기도.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40일 건식기도 하고 달라고 뗐으면 잘못하면 귀셔대기 맞는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는 자에게 주셔요. 심는 자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빌딩을 주시고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어떤 심는 역사가 있었는지.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다 전가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여러분 책을 꼭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 한 가지만 잠깐 이야기. 한 가지. 저희가 결혼할 때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 돈 150만을 빌려가지고 결혼하러 갖다 주시더라고. 저희는 월세방에 얻어서 거지처럼 시작을 했어요. 돈 150만원 빌려서.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있을 때가 없어서 우리 저 할머니 집에 그 이 다락방에 이 짐을 놓는 다락방에 우리 가족이 잠깐 머무를 때에 저희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교회 건축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전부 다 헌금을 건축 헌금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나. 그래서 50만 원 작정을 했어요. 그때 제 월급이 28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달치를 작정을 했는데 이 월급 받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작정하는 날이 돼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오늘 해서 집안에 있는 건물치를 다 좀 모아보자. 보니까 이제 저희 결혼반지가 두 개 있고 우리 아이 돌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검은방에 가서 팔았더니 돈 5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걸 팔아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건축원금을 했는데 저희는 사실 그게 거추장스럽더라고. 집안에 놔두고 다니면 불안하고 말이지. 그래서 기쁘게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지. 그래 네가 결혼 반지까지 나를 위해서 바치는구나.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떤 일이 난 줄 알아요? 하나님께 서울 시내 방 3개짜리 28평 새 아파트를 주시더라고. 평생 모아도 못 살 텐데 3년 만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그 감정을 보시면 우리가 땅을 사서 또 어떻게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저런 빌딩을 주셨는지 그때그때마다 심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었어요. 그러면 차고 넘치게 갚아주셔. 그리고 여러분 헌금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너무 경솔하게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그러신지 믿음의 사람은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 거헌금 받아 서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고 그러겠어.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인데.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물질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헌금에는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담겨져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거.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는 가장 귀한 거, 가장 아름다운 거 바쳐야 돼요. 제가 가끔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헌금하는 시간에 보면 그냥 준비도 없이 호주머니 아무거나 꺼내갖고 집어넣고 이 짓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는 걸 보고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오늘 가서 말라기서 꼭 읽어봐. 1장 꼭 읽어보라.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병들고 못 서는 것들 그리고 사기치고 토색하고 이런 죄를 지어서 모은 것들 이 찌끄라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에 갖다 바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 내가 이 병든 거, 험 있는 거, 토색한 거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물이라고 가져왔냐 너희가 이것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은 노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다남은 찌끄라지를 갖다가 헌금이라고 말이지 동양하듯이 이런 거 저주의 길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가장 귀한 부분 그것도 바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더 많은 걸 바치지 못하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고 눈물로 드리는 그런 감사 예물이 돼야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그래도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겠다 어머니들 자식 키워보면 키워봐서 알까래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에게 비스켓을 하나 주면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콧구멍에 집어넣고 침 묻히고 얼마나 더러워. 그런데 어머니가 아가 엄마에게 이거 한 입 줘. 그런 거들은 걸 아이가 이렇게 입에 집어넣어주면 엄마는 감격해서 못 살아. 하, 이 새끼 효자라다 효자.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 근데 가끔 엄마 한 입 줘 이러면요 애가 이렇게 엄마 얼굴을 확 밀치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빨리 갖다 버려야 돼 화원에 갖다 주든지 나중에 얻어맞는다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바치도 고무든 비스켓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드시고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그래 내가 더 큰 것으로 갚아주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경솔하게 헌금하지 말아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일주일 내내 가장 귀한 것 따로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가 신신당부하는 여러분 십일조 떼어먹지 말아요. 십일조는 애당초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왜 십일조를 하게 하시냐?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보라 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나를 시험하라고 그러시오 은혜를 받다 하면 왜 내 말을 이렇게 못 믿어? 나를 시험해봐.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이 하찮은 인간에게 어떻게 나를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 못합니다. 애들 보고 야 너 목사님 말 못 믿어? 목사님 시험해봐. 그런 소리 못해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 하찮은 인간을 향해서 나를 시험해봐.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말씀하시겠어요.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쓸 것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지 않나 보라만. 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11조 하시란 말이에요. 온전한 11조.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빨리 제가 끝을 맺는데 주일 성수하세요. 여러분 이 주일 성수 안 하면 개인도 멸망하고 가정도 멸망하고 나라도 멸망해요. 어? 여러분 주일 성수 하나 이 마귀가 이 주일 성수를 파괴함으로 해서 전 세계 기독교를 다 멸망시켜. 여러분 이 영국이라든지 유럽은요 이 복음의 종주국이에요. 어? 영국의 런던 선교회가 전 세계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된 그런 나라. 지금 여러분 영국 가서 교회 찾아봐 구경도 못해. 응? 응? 이 주 5일제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러 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교회가 텅텅 비었어. 교인들 구경도 못해. 가끔 가보면 그냥 오늘 내일 천국 가는 할머니 몇 분 앉아있지. 어? 여행할 지적이 없으니까 거기 와서 앉아. 응?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심각해지고 있어. 어? 여러분 주의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돼. 왜? 주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응? 왜 주의를 지켜야 돼요? 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감히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우리를 예배에 초대하셨는데 돈 몇 푼 준다고 말이지. 어? 돈 쫓아다니고. 여러분 주의를 안 지키면 절대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못해요. 어?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이거 프라이오리티라고 그래. 어? 우선순위란 말이지.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 어?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냐?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어?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어? 응?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요. 어? 여러분 삶에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주일은 1억 천금을 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6장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리오 왕이 이 그 신하들의 게임에 빠져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게임에 빠져서 어떤 것 공포를 하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넣는다.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를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를 했어.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 지금 기도 매일 하루에 세 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하는데 창을 열어놓고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끌려가 죽게 되는.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세 번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넣어진단 말이죠. 이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니엘 본다 하루에 세 번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한 약속이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안 높이시겠어? 응? 사자굴에 머리틀 하나도 상하지 않게 건지셔가지고 대바로 제국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응? 여러분 주일은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1억 천금이 떨어져도 주일 예배를 어기지 말아요. 어? 제가 주일 예배 한 가지만 간증할게요. 제가 2000년도 6밀레니엄일 때에 저희가 정말 IMF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기 기독교 방송하고 우리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제휴를 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뉴질랜드에 데려갈 때인데 그때 뭐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죠. 하나님 은혜로 아이들이 한 100명 이상씩 왔어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가 뉴밀레니엄이기 때문에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해가 먼저 뜨는 나라로 전 세계인이 몰려왔어요. 그 나라거든요. 뉴질랜드. 그래서 6개월 전에 우리가 120명의 표를 예약을 했는데 정말 어렵게 표를 예약했어요. 30명씩 해서 4명이 들어가는 표를 예약했는데 그때는 표 한 장을 구하는 게요. 이거는 뭐 1억 천금을 줘도 못 구해서 왜냐면 우리 조카가 뉴질랜드에 그 무렵에 들어오는데 표를 못 깨가지고 이틀을 거쳐서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간신히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0명의 아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2000년도 1월에 출발을 시키는데 제가 이 비행기 티켓을 체크를 딱 했는데 큰일이 난 거예요. 제가 2000년 달력을 안 보고 1999년 달력을 보고 예약을 잘못했어요. 이 30명씩 가는데 한 팀이 30명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돌아오는 아이가 주일날 새벽에 한국에 도착해 30명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 뭐 새벽에 오면 주일날 교회 가도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제 신앙 양심에게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왜? 주일날 그 아이들이 와서 무슨 피곤한데 교회를 가겠으며 또 지방에서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이 어떻게 교회를 가겠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짓 하면 안 돼. 제가요 여행사 사장에게 연락했어. 1억 천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얼마가 들든지 표를 좀 구해라. 월요일날 출발하는 거 좀 구해라. 이틀을 쫓아다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한 장도 못 구해. 아무리 많은 줄 한 장도 구할 수 없어. 제가 결정했어요. 그래? 30명 다 캔슬해라. 다 취소시켜버렸어. 응? 그래 한국 부모들 알잖아요. 어? 아이들 돈 다 내고 출발하려고 기다리는데 못 간다고 취소하면 어떻게 되겠어. 저는 이제 더 이상 CBS 하고 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얼마나 많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 모든 걸 다 내놓더라도 나는 주의를 어길 수 없다. 그래서 취소해버렸어. 취소했어. 응?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행사 사장이 갑자기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월요일날 출발하는 티켓 30장 구했어요. 응? 그게 어떻게 되냐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응? 갑자기 특별기가 떴대요. 응? 갑자기 예정해뒀던 특별기가 떴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응? 할렐루야. 응?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요. 응? 여러분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지켜주시나.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완전히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 높여주시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해주신단 말이야. 이분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제가 하도 지금 이 시간에 압박을 받아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빨리빨리 하고 좀 끝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아요. 그리고 환경 바라보고 환경 쫓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내가 살아남을까 발부둥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단 말이지. 사람 의지하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도와줘요? 응? 자기 똥도 못 치우는데 누가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하면 하나님이 노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 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러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할 것이다. 사람 오지 않은 사람은요 일평생을 살아도 좋은 일을 보지 못해. 좋은 일을 보지 못해. 우리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신경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저희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거의 비청청하며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무리 가뭄이 오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열매를 가득가득 채워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볼까 발버둥 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너무너무 단순해. 하루 종일 하나님만 쳐다봐. 아무것도 보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주세요.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뭘로 영광받아주세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느냐.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걸 구분을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건 누가 하실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름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살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내 자식도 내 사업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무슨 사람들에게 전거할까.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냥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데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는 대로 막 난리잖아요. 야 기름값이 오른다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또 대처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환경을 움직이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환경을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복될 수밖에 없게끔. 세상 사람은 환경을 쫓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줘요. 제가요 그 땅을 살 때에 다 나를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미쳤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갑자기 그 허허벌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 정부에서 카운실에서 우리 있는 그 땅만 그 지역을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을 한다는 이 일곱 비밀이 새어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이 유수 건설회사들이 그 땅을 사모으기 시작하는데요. 부르는 대로 주고 사모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10개월 만에 하나님 63억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 산 지 몇 년 된 줄 알아요? 12년이 지나서. 그게 프로젝트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그대로 있어. 지금도 소하고 양들이 뛰어놀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팔게 하시거나 원위치 시켜버린 거야. 야, 다 돌아가. 원위치.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 우리가 복될 수밖에 없게끔. 3년 동안 텅텅 비어있던 나무 쓸 못하겠는 그 빌딩을 우리를 사게 하셔서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잘 있는 정부기관들 뭐 다 뽑아가지고 강제로 거기다 다 집어넣어버려.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듯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야. 여러분, 염려를 하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면 안 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맨날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With a sense of giving. 기도의 전제조건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있어.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분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모든 지각에 떼어내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정말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걸 벽에 붙여놓고 마음속에 늘 새기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진리가 깨달아졌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 광고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그래 너 기도 너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근데 이게 한국말은 조금 어려워. 무슨 뜻이 잘 모르는데 영어를 보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All understanding. 여러분, understanding이라는 영어는 뭐냐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판단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지혜, 지식을 통틀어서 understanding이죠. 그러니까 이 understanding을 초월해서 이 말은 뭐냐. 도저히 인간이 판단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망하는 거는 마음을 잘못해서 다 망하는 거야. 망하는 사람 꼭 망할 생각만 해 망할. 그게 복인지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하는 것마다 성공이에요. 제가 그 땅 살 때 세상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서 그 땅을 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로 사게, 돈도 없이 거다가 200만 불짜리 사인을 어떻게 하겠어. 하나도 마음에 근심이 없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거 사인하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너무 기대되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업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머리만 다 빠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 자식도 하나님이 키워요. 내 사업도 하나님.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끝을 맺으려고.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자녀 똑바로 교육시켜요. 제가 오늘 또 뭐 여기 성광중고등학교가 체포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참 아이들이 말씀 전하는데 참 가슴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아이들이 뭐 아무 생각이 없어. 전부 다 졸고 있던지 병들어가지고 말이지 아무리 소리 질러 자도 그냥 계속 그냥 니는 떠들어라 나는 잔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지금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예요. 노인도 마찬가지고. 어디 세상에 아파트에서 어린아이들 뛰어내려 죽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딨냐. 청소년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애들에게 공부해서 인류대학 가라고 지어받고 말이지. 심지어는 예배도 못하게 하면서 공부하라고 지어받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키우지 못해요. 무슨 재주로 자식을 키워. 응? 오늘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여기 안산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300몇 명이 말이 중고생들이 제주도 여행 가다가 지금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292명인가 지금 실종됐어요. 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야, 너. 어?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어? 뭐, 순서대로 간다면, 어? 누가 걱정하겠어? 어? 지금 우리 학교를 다녀간 아이들도 벌써 어린아이들이 여러 명 하늘나라 갔어요. 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상금 받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어? 이 세상에 귀한 게 뭐가 있어? 그까지 인류 대학이 뭐가 귀하단 말이야. 어?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시편 75편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 인류대학 나와서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그런 자식도 키우지 말라고. 어? 저는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저는 초등학교 내내 국민학교 6년 내내 하루 종일 학교 가서 앉아서 먹는 것밖에 생각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 중학교도 제대로 못하고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야. 코피가 터지도록 해서 애당초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니까 뭐 따라가지 못해. 계속 코피만 줄줄 흘리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든 기초라도 좀 해서 해보겠다. 제가 고3 때 학교 때려치웠어. 기초부터 해야 되겠다. 제가 검정 고시를 보려고 하는데 돈은 없으니까 학원은 못 가고 혼자서 그거 공부한다고 몇 년 걸리는지 알아요. 검정고시 붙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남들 6개월이면 붙는 거는 3년. 3년을 그 공부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10년이 팍 늙어서 지금도 사실 제 나이에 비해서 10년 늙었는데 그때 늙은 게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요. 아 그런데 저는 대학이라고요. 정말 야간 대학에 이름도 없는데 정말 챙겨서 이야기도 못해요. 그 야간대학에 갈 때도 어떻게든 최저 점수에 해서 붙기만이라도 하려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마감할 때가 제 점수 갖고 들어갈 때가 없더라고.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바느질 하는 데 넣어서 바느질 하는데 의상학과라고. 사실 거도 넣었더니 떨어졌더라.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갈 바를 모르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학교에서 전화 왔어. 한 명이 등록 안 했다고 오겠냐고. 그래서 보결로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밤마다 재봉틀 밟고 앉아가지고 그 귀참함이라는 건 저는 말로 못해요. 뭐 제가 4년 동안 다닌 거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2학년 전 제가 영문과로 전과를 하긴 했어도 제가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20년 전에 그때는 이민문이 처음 열리면서 누구든지 대학만 나오면 영주권 다 줄 때였어요. 저도 좀 받아보려고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요. 저희 대학을 보더니 이건 학교도 아니라고 안 받아줘요. 이게 무슨 대학이냐? 자기 조차를 안 줘. 제가 5년 동안 신청도 못해 신청. 저는 이 뉴질랜드 땅에서 제 힘으로 밥 한 그릇도 벌어 먹을 수 있는 인물이 못 돼요. 비로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긍휼히 여기시고 높여주시니까. 뉴질랜드 이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다 와있어. 서울대 아닌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다 뭐 외국에서 홍보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밥새끼 해결하느냐. 여러분 이 뉴질랜드 이미 나가지고 가정 파탄나고 돌아간 사람이 거의 반은 돼요. 지금 남아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 반장 못 자고 빌딩에 청소하면서 간신히 밥 벌어먹고 살아.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 그 큰 빌딩을 저희들에게 두게 해주시고 뉴질랜드 사람들도 세우지 못하는 선교센터 세워서 그들에게 마음껏 지원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셨는지 저같이 이하찮은 자들을 그 뉴질랜드 기독교 리더들이 얼마나 높여주고 그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말이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평생 너 좋은 대학 갔을 거라 한마디도 하지 한마디도. 평생 너 하나님 두려워해.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두려워해라. 일평생 그거 하나 가르쳐줬어. 여러분 자식 여러분이 복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복 받는 거야. 어떻게든 내 자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자가 되더라. 그렇게 치워야 돼. 응? 그렇게 치워야 돼. 교회 안 가면 두드려 빌어야 돼.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두드려 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두려워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 평생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사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 경외라는 게 뭔지 알아요? 두려움이에요. 영어로 보면 더 fear of the Lord. fear가 뭐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대충대충 대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하나님 얼마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은요, 두려워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야. 어디 감히 주의를 지키지 않고 말이지. 돈 몇 푼 준다고 쫓아가고, 내 볼일 본다고 쫓아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지 못해.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런지 못해. 여러분, 내 가정이 하나님으로 축복하고, 내 사업이 하나님 축복하고, 내 자식이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정말 두려워해. 어떻게든 자식들 어릴 때부터,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그걸 두려워해야 돼.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게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복 내려주는 그런 자식.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 세워주시지 않는데 무엇을 이루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저희 학교, 저희 집 어느 곳에 가도 이 말씀을 붙여놔서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제일 우선순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일평생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원한 축복 영원토록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복주시기를 소원하시고 이 땅에 복의 근원 만들어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제일로 여김으로 인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